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 감사 관련하여 말씀 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일을 만나고 경험하죠. 신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비통한 일도 경험하죠. 이게 전부를 우리는 범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지금 우리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고민과 문제들을 생각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렸을까? 그들이 직면한 범사는 무엇일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신앙 때문에 수입이 끊기면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토록 친절했고 허물 없이 지냈던 이웃들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직면한 범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 안다 내가. 이런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잠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이것을 헬라어를 보니까 성경행자 읽어주세요. 엔 반디죠. 엔 반디. 범사에 뭐뭐 에는 뭐뭐 안에서예요. 모든 것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범사가 목적어 아닙니다. 범사를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범사에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범사 일들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공동번역 보내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누구를 향해서? 모든 처지를 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역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대상은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랬어요. give thanks. 모든 것에 있어서 give thanks. 감사를 올리라. 감사를 표현하는 대상은 생략되었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일어난 사건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 앉아계신 좌정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눈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손자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복에 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 시골 할머니가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일어난 일그 자체가 아니라 이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감사하다, 유하리스테오, 감사하다. 유하리스테호, 유하리스테오. 이것은요, 앞에 유와 하리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유는 항상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생학 있잖아요. 우생학.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조작한다든지. 그래서 우생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유제닉스라고 그러고요. 장례식에서 좋은 말 해주는 그걸 갖다가 율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 하면은 좋은이라는 거예요. good 또는 well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하리스가 뭘까요? 하리스, 하리스. 혹시 아십니까? 하리스. 들어봤을 텐데. 은혜예요, 그레이스. 은혜.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할 때 영어 번역본도 몇 가지 비교해보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집에 조금 두꺼운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고 거기에서 너무 방대하면은 인터넷 원어 분석 사이트를 참고하는데 BibleHub.com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열어봅니다. 거기에 Word Study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았습니다. 히우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finition입니다. Acknowledging that God's grace works well. I.E.는 즉 다시 말해서는 For our eternal gain and His glory. 감사하다라는 것은 이 definition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유카리스테오가 그런 경험을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이라는 뜻과 은혜라는 뜻이 결합된 단어인데 Acknowledging that God's grace works well. 우리의 영원한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괜찮은 경험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 그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죠. 그런데 안 좋은 일에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유익과 이 사건에서, 이 안 좋은 사건에서, 이 안 좋은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있음을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린 원어 단어의 정의에 의하면 감사란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란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입니다. 사람이 겪은 어떤 일, 직면한 상황, 막연하게 보면은 재수 없는 일이고 불행한 사건으로 인식되죠. 진짜 재수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팔자르니 해야지. 이런 말들 말이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필 나한테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게 작동해서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 은혜가 여기 이 현장에도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보통 범사에 감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다. 그 감사 제목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참 많은 영역에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것이다. 따뜻한 보금자리, 가족의 건강,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식탁, 아 감사거리다. 따뜻한 햇살,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전부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새로 직장을 얻었는데 자신의 직속 상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직장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대화가 통해 그런 직장 상사예요.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해해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직장 상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그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5장 18절 말씀을 쓰실 때는 이런 감사 제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주로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일반 상식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감사거리가 아닌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꾸준히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교회에 사는 것을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사예요.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갈고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회의 시간에 그 직장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나를 질책하는 업무 영역을 넘어서서 그냥 인신공격에 가깝게 그런 발언을 하면서 나를 하고 야단치고 힘들게 해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크게 느낄 정도로. 그러한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범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직장 상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매일 보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수입이 줄어들고 이웃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삶이 힘들 때 본능적으로 생기는 원망, 불평, 두려움이 마음이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는 감사가 잘 돼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수입이 3분의 1 늘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죠. 그런데 3분의 1이 늘은 게 아니라 올해 수입이 평상시보다 3분의 1로 줄었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가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전에 살던 곳에서는 이웃들과 형제들보다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 이런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은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를 불레보듯 하는 그런 관계예요. 힘들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원한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감사의, 성경적인 감사의 데피니션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도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뜬 지는 오래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이 우리 뇌가 파지티브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꾸준히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달라지는 양상을 일반 과학자들도 발견한 지 오래됐습니다. 축적된 실험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감사의 신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2000년 10월 달에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25년 전이에요. 이미 그런 책이 번역되어 나온 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감사라고 표현할 때 thanksgiving 또는 giving thanks보다는 gratitude라는 말을 더 사용해요. gratitude. 이 gratitude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인격적인 어떤 살아계신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는 고마움.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대상이 없어요. 이 파지티브하게 지금 현상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감사를 입에 올리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의 뇌를 분석했더니 희한하게 좋게 변하더라. 2021년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2월 12일 날 KBS 다큐 ON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보면은 김해 율산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쓰게 합니다. 화면이 지나갔는데 제가 스톱을 해놓고 일기 내용을 이렇게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 한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마의 월급날이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 그 월급으로 한우를 사주셨다. 엄마가 나를 위해 소고기를 사주어서 감동했다. 엄마가 고기를 구워주니 맛도 꿀맛이었다. 엄마 한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변해요. 이 학교에서 5학년 어린이 1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감사 질문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감사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또 유도를 하고 삶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죠. 선생님하고 아이가 테이블을 중간에 놓고 앉아 있습니다. COVID-19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주말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 뭐가 있었을까? 학생, 감사했던 일은 엄마가 제게 밥을 차려주신 거요. 선생님, 엄마가 밥을 차려준 게 왜 감사한 일이지? 학생, 엄마가 바쁘니까 못 차려줄 수도 있는데 차려주니까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질문을 시작한 10월에는 엄마가 혼내고 잔소리를 하는 게 감사하다고 느껴졌어? 학생, 아니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학생, 왜냐하면 저한테 있는 나쁜 습관이나 그런 것이 제게는 안 보여도 엄마한테는 보이는데 엄마가 알려주시고 그렇게 알려준 것은 저를 더 잘되게 하려는, 그러니까 그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듣고 싶은 대답 아닙니까? 이 감사 질문 프로젝트를 3개월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했던, 다큐멘터리를 진행했던 이 사람들을 보기에 놀라운 거예요. 군부대에서도 이것을 했더니 군부대의 어떤 분위기가 변화되고, 직장에서 했더니 직장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아, 감사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로버트 이몬스라고 하는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사 전문가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Thanks, How Practicing Gratitude Can Make You Happier 라는 책에 보면은 이 감사, 이 gratitude가 최고 25%의 행복감을 높인다 주장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예요. 저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된다라고 확신하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에 더하여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를 올리는 것,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감사를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제사 행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원칙과 표현을 단지 요약했을 뿐입니다.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를 올리는 것, 그 의식적인 선택은, 결정은 거룩한 제사 행위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 행위는 반드시 뭔가 파지티브한 뭔가를 만들어내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아삽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선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반열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삽이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의 성격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표현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동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상이요. 다시 말해서 동일 인물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택으로 결정에 의해서 감사를 드리기로 한 것은 제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을 이끌어내는 총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아삽은 그의 시편 마지막 구절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두 인물을 보고 이것을 검증하듯이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잘 압니다.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기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10대 틴에이지 나이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에요. 환경적으로 볼 때 이 비극을 허용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할 만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제국 시대가 됩니다. 그의 성실함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에서 최고 지위에 해당되는 총리 세 사람 가운데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커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총리 세 사람은 각각의 다른 나라 출신 사람이겠죠. 그 중에 다니엘은 파멸된 유다에서 온 그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업무를 꾸밉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구실로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매일 빠지지 않냐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를 설득해서 임시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이것밖에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채택합니다. 만일 이제 간행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악법이죠. 다리오 왕은 이렇게 제정된 법률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방법도 있겠죠. 30일 동안 기도 쉬고 법력의 효력이 끝난 뒤에 다시 기도하는 홍성룡, 뭐 문익준 이런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30일 정도 쉬고 그때 다시 기도하죠. 내가 페르시아에서 총리직을 잃을 수는 없다. 사자밥이 될 수는 없다. 일단 30일 정도 쉬자. 아니면 박정 집사나 이런 분들은 이전대로 기도는 하자. 근데 문을 닫고 하자. 아니 총리직하고 자기 목숨이 걸렸다니까요. 총리직하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박탈될 뿐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될 위험을 알고서도 한결같이 행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의 선택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선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결정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시선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훨씬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감사할 제목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자신을 몰아넣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허용한 하나님이신데, 이때 다니엘의 내면 세계를 지배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이 순간까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에 대한 계시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벨사살 때 일인데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계시, 인류 역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다니엘 7, 8장은 마지막 때 있을 사건에 대한 계시를 자신에게 하신 것, 특권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 현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만 현재 위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 상황으로 이해하고 담대하게 그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offering이라고, sacrifice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올린 감사의 제사는 항상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비밀을 쓰는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감사했을까? 요나가 감사했나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가서 그 성읍의 악함을 외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국가예요. 적대 국가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요나는 그 심판 메시지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방향의 도시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스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재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힙니다. 폭풍이 일어난 이유를 요나가 실토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주저합니다. 선원들이. 근데 폭풍이 그세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에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이것이 마치 전설처럼 들리지만 주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진실이신 그 주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가 분비되는 그는 위에게 노가 없어지기 전에 드린 기도 내용이에요. 2장 전체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요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 3절, 4절, 5절 다 기도 내용입니다. 9절에는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가다가 육지가 아니라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토했다 할지라도 바닷가 한가운데 토해버리면 그때도 죽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께 불순종해서 큰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은 요나서 읽을 때 요나가의 편이 되어서 읽으시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래. 판단하는 마음이 막 목까지 차오르죠. 그런 인격의 사람이에요, 요나는. 실제는 우리 모습이. 그럼에도 그가 위기에 처하여 감사로 제사를 올렸을 때 뭔가 비밀스러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10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바다에 토했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생물의 본능을 통제해서 조절해서 육지에 닿았을 때 이렇게 내보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감사는 제사의 형태로 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입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이 스며들어 있어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통 짜증나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네거티브한 환경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 과학자들이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알고 계세요. 어둡고 부정적인 말과 감정이 우리 삶의 부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래서 어둠의 힘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반대로 감사로 무장하고 기도에 돌입하면 어둠의 힘이 저지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쉽게 나오지 않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올리는 이 감사는 제사의 형태로 이런 환경이지만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식해서 의지적인 선택 가운데 거룩한 제사 행위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의 영원한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경 가운데도 역사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듯이 입술에 감사를 올리고 또 올리는 그런 영원한 비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감사는 마음껏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역사를 순조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의 행위와 그 세력의 확장은 막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